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오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1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대표도 참석한다고 러시아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만나는 것은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의 시리아 정전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시리아 북부 도시인 알레포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자 러시아와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러시아 전투기들이 18일 알레포 동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해 2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고위 관리를 지낸 인사들이 12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장을 지낸 크리스틴 토드 화이트맨과 교통장관을 지낸 메리 피터스 등 13명은 이날 공개 서한을 통해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효율적인 정부, 희망과 낙관이 현실과 균형을 이루는 사회, 그리고 공손함과 정직함의 정치를 믿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 가운데 어떠한 가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의 폴라이언 하원 의장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예멘 인근 해역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 등의 미사일 발사한 세력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미 해군 군함을 겨냥해 발포하는 것은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나 보복 타격을 위한 목표물들을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부인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예멘 인근 밥 알 만다브 해역 북부 해상에 정박 중이던 미 구축함 주변에 예멘 내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은 미 군함을 비껴갔지만 이로 인해 예멘 내전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미군은 그동안 후티 반군이 아니라 예멘 내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와의 전투에 주력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설치한 가스전 두 곳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대 관방장관은 12일 매우 유감이라며 2008년에 합의했던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외무성은 주일 중국 대사관에 일방적인 자원 개발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전 시설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은 해저에서 가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여분의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불꽃이 확인된 2기를 포함해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치한 가스전은 16기에 이릅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가스전 공동개발 논의를 재개키로 합의한 데 따라 협상 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퇴역 군인들이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앞에서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목격자들은 11일 국방부 청사 앞 시위 집회에 위장복 차림의 퇴역 군인 등 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특히 지난 1979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들도 나서 군 제대 뒤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살아가기가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집회가 밤까지 이어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종종 시위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수도 베이징에서 퇴역 군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인민해방군에서 2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군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이제는 날이 조금 선선해져서 모기 걱정 없으실 텐데요. 물리면 간지럽기도 하거니와 말라리아나 뇌염, 또 최근에는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까지 질병을 옮기기도 해서 여러모로 해로운 것이 바로 이 모기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유독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향수나 땀 냄새 등을 모기가 좋아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르신들 중에는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하는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크리스토퍼 포터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모기는 냄새뿐만 아니라 피의 성분에 따라서 맛을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기는 세 쌍의 코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피를 빨아들이는 주둥이에는 후각과 미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인데요. 모기도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누구를 또는 어느 부위를 물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는 모기의 후각과 미각을 책임지는 기관의 정확한 위치를 밝혀낸 첫 번째 연구 사례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모기로 인한 질병과 그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죠. 이런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서 모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8도, 신의주 8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에서 20도, 함흥 6에서 18도, 끝으로 청진은 6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켈빈 해리스의 노래입니다. 이게 당신이 여기 온 이유예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This is what you came for 함께 감상해 보시죠. Baby, this is what you came for. Lightning strikes every time she moves. And everybody's watching her, but she's looking at you.
what you came for. Lightning strikes every time she mov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립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반부패 개혁 조치를 가속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보는 반면에 외신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하는 일정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오는 2024년 올림픽 개최지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 로마가 유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이람 토티 전 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가 인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마틴 에너스 상을 옥중 수상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는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관련 소식인데요. 이달 말에 예정돼 있군요.
네, 보통 매년 가을에 한 차례 열리는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줄여서 중전회라고 하는데요. 이 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 370여 명이 참석해서 주요 정부 정책 그리고 공산당 지도 방침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중국의 중요한 정책 행사입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올해 회의는 18기 중앙위원회 6차 회의로 흔히 6중전회라고도 하는데요. 지난해 5중전회가 13차 5개년 경제계획에 뼈대를 세우는 등 경제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6중전회는 정치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6중전회 준비 과정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요?
네, 시 주석이 이달 들어서 6중전회 준비를 위한 당과 정부 각 기관의 각종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의제 발표 준비를 점검하고 있고요. 공산당 중앙의 정책 결정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가 향후 수년간 중국 정부의 개혁 속도를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네, 자 앞서 올해는 정치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네, 의제가 이 논의된다기보다는 이 발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석이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이 당과 국가 운영 전략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면 이 회의 구성원들이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이 어떤 의제를 발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를 비롯한 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국가를 이끄는 공산당 내 규율과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이 부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핵심 의제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해서 직무를 유기하는 일부 공직자들을 단속하는 데도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패 방지 문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의제라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엄격한 당 관리 등 이른바 4대 전면 지침을 내리고 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6중전회에서는 반부패 규정을 대폭 확대, 강조한 이 공산당 정치 생활 준칙을 제정하고 당 내부 독립기관을 통한 감독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 고위직 관리들의 부패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을 대폭 확대해서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사법 처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네, 뭐 반부패 규정을 강화하는 것 당연히 박수를 보내야 할 일입니다만은
네.
외신들 가운데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런 시선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되는 반부패 규정이 시 주석이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 홍콩과 타이완 등지 반중국 성향 매체들은 이번 6중전회가 시 주석이 자신의 반대파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는 일정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패 방지 문제 외에 또 중요한 의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중국 공산당의 후계 구도가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 역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쉽게 하는 데 이용될 걸로 많은 매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가에서는 67세까지 유임하고 68세에 은퇴한다는 뜻을 담은 고위직 인사 원칙인 이 칠상파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1948년생인 왕치산 서기를 비롯해서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은 곧 줄줄이 물러나야 하는데요.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이 왕서기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을 유임시켜서 이런 칠상파라 원칙을 폐기할 거라는 겁니다. 왕서기는 이번 6중전에 전부터 이 시 주석이 반부패 사정을 활발히 펼칠 때 이전 정권 사람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중국어권 매체들뿐만은 아니죠?
네, 얼마 전에 미국 신문인 뉴욕타임스도 내년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시 주석의 후계자가 정해지는 게 관례겠지만 시 주석이 이런 절차를 계속 연기하는 방식으로 장기 집권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 주석이 이번 6중전회에서 1인 지도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시 주석이 최근 리커창 총리 몫인 경제 분야까지 직접 챙기는 등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장점인 전 주석부터 이어져왔던 주석 임기 두 차례의 수행을 통한 10년 집권 원칙을 깨고 이후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볼 텐데요. 이탈리아의 로마가 2024년 올림픽 유치를 포기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8월에 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죠. 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다음 개최지는 2020년 바로 일본 도쿄인데요. 그 다음 대회인 2024년 올림픽 치를 장소를 놓고 지금 각국의 주요 도시들이 경쟁 중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이탈리아 로마가 이 화요일에 유치 신청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올림픽 유치전에서도 이 도쿄와 막 판까지 경쟁하다가 예산 문제로 중도 탈락했던 로마는 두 번 연속 이 올림픽 유치 경쟁을 접게 됐습니다.
네, 이 이유가 뭘까요?
예, 또다시 재정난 때문인데요. 당초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와 이탈리아 올림픽 위원회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침체를 겪는 이탈리아가 다시 국제사회에서 발돋움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2024년 로마 올림픽 유치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이 로마시 역사상 2700여 년 만에 처음 여성 시장이 된 비르지니아 라지 시장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라지 시장은 로마는 지난 1960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진 빚을 아직까지 갚아나가고 있다면서 경기장을 만들고 고치는 토건업자들만 혜택을 보는 이런 올림픽을 치를 여력이 우리 도시에는 없다면서 이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올림픽을 치르는 비용이 각 도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모양이네요.
예, 최근에 이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재정 운영이 큰 숙제인데요. 올해 대회를 치렀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이 주정부가 파산한 상태에서 이 경기를 진행했고요. 2020년 대회를 유치한 일본 도쿄 역시 애초에 세워놨던 주요 경기장 신규 건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그마저 어려우면 이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도시 시설을 빌려 쓰는 이런 분산 개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그 후보 도시들, 2024년 올림픽 개최지 후보 도시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 로마가 유치를 포기함에 따라서 2024년 올림픽 개최지는 프랑스 파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 세 곳 가운데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들 세 도시의 유치 계획서를 검토하고 이 현장 실사를 벌이는 심사 과정을 거친 뒤에 내년 9월 총회에서 2024년 대회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자, 인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중국의 소수민족 지도자가 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 각 지역에서 인권 보호와 신장에 기여한 사람을 뽑아 시상하는 마틴 애널스상 올해 수상자로 일함 토티 전 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가 화요일에 선정됐습니다. 중국 주요 소수민족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신장 위구르 출신인 이 토티 교수는 소수민족들을 차별하는 중국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서 지난 2014년 국가 분열죄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된 중국 내 소수민족 권리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네. 자, 이 수상자 발표 직후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예, 중국 외교부가 이틀 연속으로 토티 교수의 인권상 수상에 대한 비판 논평을 냈는데요. 갱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마틴 애너스 재단의 수상자 발표 직후의 이 성명을 통해서 이람 토티는 중국 법원에서 국가 분열죄에 대한 판단을 받은 인물로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토티의 죄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증거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는 교수직함을 이용해서 테러 공격을 자행한 범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말하는 이 테러 공격이란 위구르 지도자들의 소수민족 권리 운동을 가리킵니다.
네. 한편 서방 측에서는 이 토티 교수의 석방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죠.
예,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2년 전에 이 토티 교수가 수감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이 수상자 발표 직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 토티 교수의 딸이 참석했는데요. 2013년 초에 아버지가 이 중국 공안에 잡혀간 뒤에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어렵게 면회를 다녀온 이 친척들에 따르면 이 체중이 20kg 정도 줄어서 수척해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마틴 애널스 상이 어떤 상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마틴 애널스 상은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마틴 애널스의 이름을 따서 지난 1993년에 제정된 상인데요. 노벨 인권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힙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주류 세력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이른바 광대 소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가 자사의 상징인 이 광대 마스코트의 대중 노출을 자제한다고 밝힌 소식,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군요.
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 대해서 유약하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의 지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화요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트럼프 후보는 라이언 의장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정치인들이 자신이 돕지 않는 데 분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이 7월 전당대회 전에 라이언 하원 의장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한 차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트럼프 후보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 다시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비하하고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2005년 녹음 파일이 지난주 금요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그 뒤에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은 지지 철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트럼프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공화당이 하원 다수동으로 남을 수 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트럼프 후보를 돕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거니까요. 여기에 바로 트럼프 후보가 반발하고 있는 거군요.
예, 트럼프 후보가 라이언 의장을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족쇄가 풀려서 오히려 좋다. 이제 마음대로 미국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사퇴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 유세에서 선거운동을 끝까지 계속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On November 8th, the arrogance of Washington, D.C. will come face to face.
네, 트럼프 후보는 오만한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오는 11월 8일 선거일에 미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골수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번 녹음 파일 논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가 사과를 했으니 넘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이번 녹음 파일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녹음 파일 그 파문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고요?
예, 그동안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 철학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영예롭지 못한다거나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클린턴 후보 지원 요새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never thought that those people were not honorable. I did not think that if they were.
네, 트럼프 후보는 경우가 다르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편의점에서 일할 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면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트럼프 후보를 계속 지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공화당 내부는 분열하는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자, 이번에는 클린턴 후보의 동정도 한번 살펴보죠.
네, 클린턴 후보는 화요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200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엘 고어 전 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고어 전 부통령은 환경운동가로도 유명하지요. 기후변화운동의 앞장선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물인데요. 자, 그런 만큼 이날 클린턴 후보의 유세는 환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Right now, the ocean is at or near record high temperatures.
네, 클린턴 후보는 현재 해양의 온도가 역사상 최고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본 것 같은 이런 폭우와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30% 이상 상승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고요.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하는 등 미국인들의 건강까지 영향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두 후보들의 지지율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화요일에 나온 로이터통신과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5% 대 37%로 8% 포인트 격차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요일 2차 TV 토론회가 끝난 뒤에 실시된 건데요. 앞서 조사 때보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예, 다른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7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후 클린턴 후보의 재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오면서 트럼프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는데요. 지난 이 9일 1차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고 이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고 트럼프 후보의 세금 보고서 논란이 나오면서 트럼프 후보율이 지지율이 또 다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다시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햄버거를 파는 속성 음식점이죠.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의 마스코트는 로널드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름의 광대인데요. 이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죠. 자, 하얀 얼굴에 큼지막한 입술, 또 빨간 곱슬머리에 노란색 옷을 입은 이 광대, 맥도날드 상점은 물론이고요. 맥도날드 관련 행사장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상징물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맥도날드의 광대를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맥도날드사가 화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맥도날드 광대가 당분간 대중 앞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광대 소동과 관련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지역 행사에 이 로널드 맥도날드가 참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미국 곳곳에서 뭐 광대 분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그 소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광대 소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광대 소동은 지난 여름 미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이후 미국의 거의 전 지역에서 무서운 이 광대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나서 장난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일이 일어났고요. 특히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광대 분장을 한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하거나 살인까지 한다는 그런 괴담이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괴담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 실제로 광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광대 복장을 한 사람이 주민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 광대가 출몰하거나 광대가 학교에서 총을 쏘겠다는 경고가 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휴교를 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게 광대가 출몰하는 정확한 동기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방 사건들,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광대 출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경찰들 역시 수사에 나섰고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단호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보통 뭐 생일 잔치나 또 어린이들의 행사에 이 광대를 부르는 일이 잦은데요. 많이 있는데 이 광대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 광대들에게 이번 일이 좀 영향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번 광대 소동으로 직업 광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행사장에 광대를 초대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건 물론 이고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싸늘해졌습니다.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라고 하니까요. 급기야 직업 광대들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를 본뜬 광대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자, 오는 토요일 미 남부 애리조나주와 일부 지역에서 이 광대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의 거리 행진이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측은 이 중대한 사안이 아닌 문제에 자신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화성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화성 여행이나 또 화성 식민,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화성 탐사 계획을 공개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CNN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2030년대까지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화성에 화성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 인간이 장기적으로 화성에 머물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이를 위한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화성에 인간을 보낸다는 얘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 화성에 인류를 보내기 위한 그 계획안을 발표했고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에 보급품을 보내는 등 민간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스페이스X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 씨 역시 지난달에 이 화성에 영구적인 기지를 만드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 가운데는 머스크 씨의 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인 계획이 아니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매우 대담한 계획이라며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2030년대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게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할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2030년대라면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15년 정도 뒤에 일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생전에 화성 여행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자, 행정부의 이런 그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떤가요?
네, 연방의회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초 연방의회는 행정부의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화성 탐사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주 탐사 계획에서 앞장서면 새로운 과학적 진전을 이룰 수가 있고 인류와 지구 환경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인간이 화성에 가게 된다면 지구에서 인류의 삶 역시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날 선택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Take on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50여 년 만에 반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협정안은 비록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콜롬비아 내전을 끝낼 물꼬를 튼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 명문 신문 재벌가 출신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1951년생, 올해로 65살입니다. 산토스 대통령 가문은 대대로 여러 명의 정치인을 배출해낸 콜롬비아에서는 알아주는 명문입니다. 산토스 대통령의 큰 할아버지인 에두아르도 산토스는 1938년부터 1942년까지 콜롬비아의 대통령을 지냈고요. 사촌인 프란시스코 산토스는 알베로 우리베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산토스 가문은 또 콜롬비아의 유력 일간지인 엘 티엠포의 대주주로 이 산토스 대통령 아버지는 50년 넘게 엘 티엠포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국제 경험이 많은 정치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커피기구에 콜롬비아 대표로 발탁돼서 9년 동안 국제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귀국한 후에는 LTM4 신문의 부국장으로 일했는데요. 10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정치권에 입문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던 산토스 대통령은 1991년 당시 가비리아 대통령이 지휘한 무역장관직을 수락하면서 정계에 투신합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2000년 안드레 파스트라나 행정부 때는 재무장관을 지냈는데요. 이 시기 콜롬비아 최대 무장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협상에도 참여하는데요. 하지만 협상 과정에 실망해서 곧 사임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 부상.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2005년에 직접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의 가장 힘있는 정당은 1840년대에 만들어진 자유당으로 이 산토스 가문 역시 대대로 자유당에서 잔뼈가 굵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자유당은 이에 반대해서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당시 우리베 대통령을 지지했던 산토스 대통령은 자유당과 결별하고 우리베 지지자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국민사회연합당이라는 이름의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2006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우리베 대통령은 산토스 대통령의 충성심에 보답해서 가장 중요한 보직 가운데 하나인 국방장관에 발탁합니다.
초강경 노선의 국방장관.
산토스 대통령은 국방장관 재임 시기 민주주의적 안보를 주창하는 우리베 대통령 아래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등 반군을 상대로 초강경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는 산토스 대통령 정치 이력 중 가장 논란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2008년 3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지도급 인사를 사살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국경을 넘어가는 공습을 승인해서 에콰도르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토스 대통령이 장차 대통령의 꿈을 꾸는 발판이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해 7월 산토스 대통령은 6년 동안 반군에 억류돼 있던 잉글리드 베탕쿠르 전 대통령 후보와 미국인 등 14명을 총격전 없이 구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명성과 함께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 후 평화의 길로 노선 변경.
우리베 대통령의 3선이 불가능해지자 산토스 대통령은 2010년 국방장관에서 물러나서 국민사회연합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69%의 압도적인 득표로 대권을 거머쥐는데요. 하지만 우리베 대통령의 계승자로 여겨졌던 산토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우리베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2년부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상을 개시하면서 강경노선 일변도였던 전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평화협상은 재임 기간 내내 반군과 싸워온 우리베 전 대통령의 업적을 위협하는 모양새였고요. 우리베 전 대통령과 우리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평화협상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Ofrezco sinceramente perdón a todas las víctimas del conflicto.
약 4년간의 긴 협상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지난 9월 말 50년 넘는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양측은 다시 협정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콜롬비아인들은 평화협정 내용이 반세기 넘게 콜롬비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군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논란.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16 to Colombian President Juan Manuel Santos.
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선정됐다는 발표 듣고 계신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평화협정이 부결된 상황에서 산토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민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콜롬비아의 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이은 또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했다면서 콜롬비아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줬다는 평가도 있는가 하면 산토스 대통령이 콜롬비아 국민은 신경 쓰지 않고 개인의 명성에만 신경 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이 오히려 콜롬비아의 민심만 분열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in the room입니다.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본문에서 제이슨이 How are you and your wife? 너희 부부 요즘 어떻게 지내니?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요즘 우린 보통 신혼부부들이 겪는 기본적인 재정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제이슨이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맞아,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야기 꺼내기가 힘들어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Yes, you're right! 라고 답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표현, elephant in the room. 잘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Today's phrase is elephant, E-L-E-P-H-A-N-T,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in the room. This phrase means that there is an obvious problem or an awkward situation that everyone knows about, but no one is talking about it because it is embarrassing or uncomfortable.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집이 워낙 커서 한눈에 확 띄겠죠? 이처럼 elephant in the room은 눈에 띄는 분명한 문제나 무시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데요. 누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 명백한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되는 문제에 관해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네, 이젠 elephant in the room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Elephant in the room. We'll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Wanna make a
chang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잭슨이 부른 Man in the Mirror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lind, pretending not to see their need. A summer's disregard, a broken bottle top, and a one-man show. They follow each other on the wind, you know, 'cause they got nowhere to go. That's why no one got to know.
VOA.
VOA.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국가인 이란은 전 세계에서 인구당 수감자 처형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또 이란에서는 많은 경우 사법 처리가 국제적인 기준과 공정성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이란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나르게스 모함마디는 이란의 여성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이며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법원은 2016년 5월 나르게스 모함마디에 대해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나르게스 모함마디는 이른바 불법적인 모임을 만들었으며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나르게스 모함마디는 이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다의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에바디가 그동안 운영해오던 인권연구소는 이미 폐쇄됐습니다. 현재 나르게스 모함마디는 이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또 그녀의 시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이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이란의 인권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치명타를 입힌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사법제도의 황폐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이란 인권 개선 운동 측은 16년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이란의 법률을 난폭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시민들의 언론 자유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정당한 주장을 보장한 국제적인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관리들도 나르게스 모함마디에 대한 이란 당국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민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나르게스 모함마디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두 자녀와의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너 대변인은 이 같은 판결과 수감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미국은 이란 정부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르게스 모함마디를 석방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